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이 지난 밤과 오늘 새벽 이스라엘에 두 차례 대대적인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국과의 핵 협상이 부진하자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데 대한 보복입니다. 전면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히려 협상에 유리하다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이란의 미사일. 이내 방공 시스템에 격추됩니다. 밤새 예루살렘 상공은 폭발로 번쩍였고 거리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새벽 이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두 번째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군의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몇 대는 건물로 떨어지면서 테라비브에서만 35명이 다치고 이 중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So we are in the heart of a civilian area and rockets fell here and made a massive destruction. We can see here buildings that were actually attacked and destroyed. There are people trapped here and we try to rescue them.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3일 새벽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며 전투기 200여 대를 동원해 핵 시설을 공격한 데 따른 겁니다.
We waited for diplomacy to work. We ga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ime. We watched negotiations stretched on as Iran made forced concessions or refused the most fundamental conditions. Last night, the wait ended.
이란은 대대적인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카르 운하 شروع کردند و جنگ به راه انداختند. ما به اونها اجازه نخواهیم داد که از این جنایت بزرگی که انجام دادند خودشون رو سالم خلاص کنند.
이란과 핵 협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훌륭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란을 향해선 더 늦기 전에 미국과 핵 합의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공습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두 달 만에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질 거란 전망에 국제 유가는 70달러 선으로 급등했습니다. 7% 상승했는데 2022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국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130달러를 넘을 거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he fighting could last for like 2 weeks. So for investors it will be this phase of 2 weeks of heightened volatility of heightened like losses in shares and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risk.
우리나라 경제는 예기치 못한 외부 돌출 변수를 만났단 평가입니다. 일단 새 정부 출범 후 우리 증시를 대거 사들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최근에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럼 외국인들이 조금 자금을 빼낼 수도 있거든요. 조금 이제 안전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도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상승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5주째 하락세였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될 전망입니다.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원유를 많이 중동 쪽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물가도 그렇고 기업들 또 뭐 비용이 많이 상승할 것이고요. 전비료도 오르고.
물가 상승폭이 커질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당장 이란과 미국과의 6차 핵 협상이 코앞입니다. 이란의 대응에 따라서 앞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핵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확전 가능성은 없는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15일로 예정돼 있는 핵 협상에 이란이 일단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이란은 공식적으로 협상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으로 타격을 꾀입었는데요. 중부 나탄즈 핵 농축시설에 공격을 허용했고 핵 연구자들도 다수 사망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테헤란 근처의 혁명수비대 지휘대가 공격받으면서 실질적인 군 1인자, 2인자도 잃었습니다. 근데 협상 상대국인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공격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사전 교감을 마쳤다는 암시를 여러 번 내놨습니다. 대놓고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excellent, 훌륭한 공격이었다라고 했는데요. 협상 진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고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잔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협상 중에 공격을 받아서 신뢰가 깨졌다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다음 공격을 예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 보여요.
맞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핵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핵 문턱 국가로 남고 싶은 건데요. 2018년 합의가 파기된 후 우라늄 농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늘려 협상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 다섯 차례 협상에서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라고 하고 이란은 이를 거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확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이란은 앞서 핵 협상 실패로 분쟁이 생기면 중동의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직접 공격에 나설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친이란 민병대나 지하 조직을 통한 공격입니다. 이란이 가장 우려하는 건 미국의 전력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에 있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려면 미국 무기들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무기를 받아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이번에 경고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확전의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고 유럽 정상들에 이어 러시아도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이끌 3대 특별검사들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00명에서 200명이 넘는 수사팀이 동시에 꾸려지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특검이 출범하는 만큼 당장 이 인력들이 들어갈 사무실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JTBC 취재 결과 조은석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만 60명으로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하면 최대 267명으로 구성됩니다.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도 수사 인력이 100명이 넘습니다. 보통 특검 사무실은 영장 접수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근처 서초구나 강남구 일대에 차려지는데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만한 사무실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는 3대 특검 운영 예산으로 약 41억 6천만 원을 책정했는데 사무실 비용이 높을수록 운영비는 더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조은석 내란 특검은 어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나 서울고검에 특검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조 특검이 내란 수사와 재판을 지휘하고 있는 박 고검장에게 같은 공간을 쓰게 해달라는 전례 없는 요청을 한 겁니다. 검찰은 특검의 요청이니 일단 검토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대 특검은 특검부 인선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어제 사무실에서 특검부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문홍주 전 부장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부 제안을 했지만 김 변호사는 고사했습니다. 현재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등 공정성 시비를 고려한 겁니다. 특검부는 특검과 손발을 맞춰 수십 명의 파견검사 등을 지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 최상병 특검은 각각 4명까지 특공부를 둘 수 있습니다. 20일간의 준비 기간 동안 100명이 넘는 수사팀을 꾸려야 하는 만큼 특검부 인선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은 임명 이틀 만에 특검보 후보 명단을 확정했고 나흘 뒤 청와대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했습니다. 특검보 후보자 명단이 올라오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김건희 특검보는 닷새, 최상병 특검보는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이제 앞으로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을 할 텐데 당장 뭐 사무실을 확보하고 인력을 구성하는 게 큰 과제일 텐데요. 앞서 저희 여도연 기자 리포트에서 함께 보셨지만 그 서울 고검의 사무실을 차리는 게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모든 인력들이 들어가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조은석 특검이 면담을 했을 때 지금 서울고검의 일부 장소를 우리 내란특검팀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마 이러한 요청은 현재 내란특검의 규모만 267명이 달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련되는 사무실의 규모도 아마 서초동 일대에서 거의 건물의 반 이상을 아마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네. 그 가운데 조사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언론과의 브리핑 장소까지 마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체 인원이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사실이랄지 브리핑 장소가 좀 마련이 된 서울고검의 일부 장소라도 좀 대여할 수 없겠느냐 아마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의사를 반영 수용을 할지는 아마 고검 측에서 조만간 답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120명의 파견 검사도 받아야 할 텐데 특검과 검찰 측의 조율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란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은 지금 최장 170일이라는 시간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간이 반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35개의 특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꽤나 신속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따라서 아마 특검팀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할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 네. 수사 검사들을 받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 파견 검사의 규모랄지 아니면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시대 특검팀이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차의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들을 파견을 받을 것인지 형사부인지 특수부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파견받는 검사의 요건들에 대해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한편 지금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닷새 뒤에 19일로 예정돼 있는 3차 출석 요구에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게 될까요? 경찰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통상의 경우라면 3차까지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신청 수순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의 출범인데요. 네. 특검이 생각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팀을 꾸리고 있는 만큼 만약 경찰이 19일 이후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도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나 영장이 발부된다면 또 10일이라는 또 굉장히 타이트할 수 있는 수사기간 동안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검팀이 출범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입처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마 경찰에서는 특검팀의 출범 때문에 실제로 체포영장 신청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한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이제 만료가 될 예정인데 특검이 구속 연장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 달 27일이 구속기간 만료인데요. 네. 아마 그 전에 보석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검팀이 빠르게 출범한다 하더라도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가동되는 만큼 지금 이 세 사람이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어떤 추가 혐의를 발견을 해서 기소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연장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를 수사를 하다가 노상원 전 사령관의 혐의가 밝혀진다면 추가 기소를 통해서 재차 추가 기소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찰에서 3차 소환을 요구하는 사건도요. 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거나 도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검팀의 사건을 받으면요. 가장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입증 가능한 혐의가 제가 봤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규명해서 빠르게 재청구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새 특검이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는 각각 어떤 점에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는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공소유지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특검팀이 지휘를 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을 이제 파견 검사로 받아서 특검이 실제로 실제로 공소유지를 담당할지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개의 검찰청으로 쪼개돼서 수사를 되어 있었고 실제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상명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사건이 공수처에서 상당 기간 무기한 연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수사 상황을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이 또한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월과 지난달 동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 6명이 구조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들의 송환 방법을 관련 부처에 물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의 송환을 위해서는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다시 복구돼야 하는데 사실상 남북 관계 해법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부처 업무 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은 동해와 서해로 내려온 북한 주민 6명에 대해 물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엔 어떻게 했느냐 등 송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처에선 북한이 유엔사 연락 채널에도 응답하지 않아 송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선 2년 넘게 끊어진 연락 채널 복원이 우선 과제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대화 채널 복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까지 가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식 때도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고 어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엄벌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근데 어겨서 계속하면 그럼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정부 단위에서는 앞으로 걸리면은 아주 엄벌할 테니까요.
변수는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남북 대화는 물론 미국과의 대화에도 소극적인 북한이 언제쯤 태도를 바꿀지 여부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대남 방송을 멈춘 걸 일단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대통령실이 출근도 안 하고 사직도 하지 않는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별정직 공무원들, 이른바 어공들에 대한 정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정리 대상에는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됐지만 아직 사퇴하지 않은 비서관도 포함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할 인력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 이른바 어공들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공 80명가량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사직서를 내지 않아 별정직 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결국 어제 이들 중 7명에 대한 면직을 제거했습니다. 여기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총괄했던 김동주 국정기획비서관도 포함됐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도슨트로 활동한 이력도 있는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건의하며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면직 대상에 포함된 주관성 정호윤 시민사회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한남동 관저를 지켰던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면직을 시작으로 지난 정부 어공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에선 모레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이현승, 김성원, 송원석 의원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강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1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4선의 이현승, 3선의 김성원, 송원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통합과 쇄신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송원석 의원은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막판 고심 끝에 선거에 뛰어든 이현승 의원은 개파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주로 수도권과 친한동훈계, 송 의원은 영남권과 친윤계의 지지를 받을 걸로 보였는데 여기에 부산 출신 이 의원이 출마하면서 의원들의 표 계산이 더 복잡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임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 추진 여부를 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송 의원과 김 의원은 앞서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잘 보호를 하고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덧나게 하면 이게 상처가 커지거든요.
혁신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좀 청취해 가면서.
이 의원은 JTBC에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것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허영, 문진석, 박상혁 의원을 수석 부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추경과 상법 개정안, 검찰 폐지 4법 등의 신속 처리를 약속하면서 이들 안건은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의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강현입니다.
지난밤 남부지방과 제주에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비가 그치면서 무더운 날씨가 됐는데요. 내일도 비가 왔다가 해가 뜨는 날씨가 반복될 거란 예보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떠내려가다 걸린 차량 위에 30대 여성과 9살 딸이 대피해 있습니다. 구조대가 줄을 타고 들어가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사고가 난 경북 청송에는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약 13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150mm가 넘는 비에 전북 고창군에서는 도로가 무너져 내렸고 완주군에서는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자정 무렵 시간당 61.2mm의 폭우가 쏟아져 기상 측정 이래 부산에서 6월에 가장 강하게 내린 비로 기록됐습니다. 제주에도 많은 비가 내려 오늘 오전까지 한라산 탐방로가 통제됐습니다. 간밤 전국에 내린 비는 오늘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습니다. 오후엔 서울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햇빛 아래 있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진짜 삐질삐질 나는데 그래도 바람이 좀 불고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 기운이 느껴져서.
내일은 오전에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다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적게는 5mm에서 최대 80mm까지 내리는데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할 예정이라 외출할 때 우산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전날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 약한 비에도 하천이 넘칠 수 있어 주변 통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제주에선 아직 개장하지 않은 해수욕장에서 중학생이 물에 빠져서 숨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선 불이 났는데 투숙객 13명 모두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승현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가 바다에 빠진 남성을 꺼내 옮깁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친구 2명과 물놀이하던 중학교 2학년 이모군이 물에 빠졌습니다.
일행은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친구는 소리를 듣고 하신 걸로 나와 있고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해수욕장엔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40여 분 만에 구조된 이군은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가파른 비탈에 굴착기가 쓰러져 있습니다.
삽 있나요?
삽을 갖고 와서.
강원 횡성군 강림면에서 작업하던 굴착기가 30여 미터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문에 다리가 끼어 다친 54살 남성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낮 1시 52분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5층짜리 모텔 2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투숙객 13명 가운데 한 사람도 스스로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연기가 꽉 차 있었거든요. 저희가 연기투시 랜턴으로 했을 때도 이제 엄청 껌껌해져가지고.
소방당국은 잠긴 객실 문을 일일이 열어 모든 투숙객을 구조했고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바지선 쇠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잡으세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남성은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구조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8년 만에 인권위 불참을 선언하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등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태국에서의 성소수자 축제 현장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JTBC가 국제 MNST와 공동으로 성소수자를 대하는 두 사회의 시선을 취재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도 넘는 더위였던 오늘, 무지개 부채와 우산으로 햇볕을 막아봅니다. 무지개 옷과 깃발을 펄럭이며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래도 웃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올해 26년째인 퀴어 축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참여해온 인권위원회가 안창호 위원장의 선언으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스스로 모금을 해 부스를 차렸습니다.
그동안 인권위가 지향했던 가치, 또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같이 연대하고 지지하는 그런 가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 한복판은 갈라졌고 소수자를 대하는 시선에 아직 갈등은 남았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태국 방콕 프라이드 축제 현장입니다. 방콕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행렬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환영합니다. 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은 방콕 시장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이날 행사엔 약 3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소수에 대한 존중은 경제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가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번 예식은 가족 행사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서 경찰은 식장 주변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에 발생한 구축함 사고 관련자들의 모습을 관영 매체에서 삭제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어제 구축함 강건호 진수 기념식을 보도하면서 다시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3월 현지 지도 사진에서 김명식 전 해군사령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구축함 사고가 났던 청진조선소 지배인 홍길호도 기념식 보도 사진에서 지워졌습니다. 북한이 특정 인물을 매체에서 지운 건 2013년 장성택 처형 이후 처음으로 관련자들이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일본 우익 성향의 부적절한 문구가 적힌 모자를 썼다는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정국은 팬 플랫폼을 통해서 문구가 담고 있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국은 어제 동료 멤버 제이홉의 공연 리허설에서 도쿄를 다시 위대하게 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써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추신수가 아내가 던진 시구를 받고 환하게 웃습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난 추신수의 은퇴식이 오늘 열립니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20홈런, 20도루를 기록하며 안타, 홈런, 타점에서 코리안 빅리거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16년 동안 미국 무대를 누빈 뒤 지난 2021년부터 프로야구 SSG에서 뛴 추신수는 현재 구단의 특별 보좌역 겸 육성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생일인 내일 50개 모든 주에서 2,000건 넘는 반 트럼프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LA에는 해병대원 700명까지 투입되는 등 미국 전역이 초비상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합니다. 그 옆에선 상점 주인이 급히 외벽에 나무판을 덧대고 있습니다.
It's really sad what's going on, but we have to protect ourselves. 9 o'clock in the morning is going to be heavy. It's going to be 20 times bigger than any protesters. Who knows?
시위는 어느덧 8일째. 잠시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입니다.
금요일 밤인데도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반 트럼프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이곳 LA에는 벌써 상점마다 철창을 세우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LA 시내에 내려진 야간 통행금지령은 주말까지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은 14일, 미 전역 50개 주에 2천 건이 넘는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노 킹스, 왕은 없다는 구호아래 열리는 이번 시위는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저항이 될 전망입니다. LA에는 해병대 병력까지 투입됐습니다. 도심에 군이 배치된 건 1992년 LA 폭동 이후 처음입니다.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들도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퍼레이드가 예정된 워싱턴 DC 시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be celebrating big on Saturday. We're going to have a lot of, and if there's any protest that wants to come out, they will be met with very big force.
특히 미국 독립혁명의 상징 도시인 필라델피아는 이번 시위의 핵심 거점으로 지목됐습니다. LA를 시작으로 확산된 반이민 시위에 대규모 반 트럼프 시위까지 겹치면서 이 전역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나는 커서 전진우가 될래요. 프로축구 K리그에 새롭게 등장한 응원 문구입니다. 대표팀에서 맹활약한 전진우 선수가 소속팀인 전북으로 돌아가자마자 또 골을 터뜨렸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후반 34분 전진우가 센터서클에서 티아고와 원투 패스로 공을 주고받으며 드리블 돌파를 시작합니다. 20m 넘게 몰고 간 다음 수비수 4명 사이에서 오른발로 감아찹니다. 포물선을 길게 그리며 강원의 골망을 흔듭니다. 세리머니도 눈에 띕니다. 피지컬 코치에게 달려가서 신발을 닦아줍니다.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고 불편했던 허벅지를 살펴준 코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대표팀에서는 골을 넣은 오현규가 패스를 건네준 전진우의 신발을 닦아줬는데 전진우가 재치있게 응용했습니다. 어느덧 리그 12호 골. 전진우는 K리그 득점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프로에 데뷔한 이후 100경기를 넘게 치르면서 13골을 넣었는데 올해는 18경기 만에 그만큼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겸손합니다.
형들이 다 해줘가지고 그냥 숟가락을 얹었던 것 같아요.
팀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도 않습니다. 공중볼을 경합하다 충돌해서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도 수비 넷을 제치고 골을 넣으며 생애 처음으로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쐐기골을 넣기 전 오른쪽 측면에 파고들어서 크로스를 올려 티아고의 헤더골을 도왔습니다. 3년 전 축구를 더 잘하고 싶어서 더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아 전진우로 개명한 뒤 포예 감독과 만나면서 전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진우가 득점한 경기에서 전북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홍중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